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두 구절 읽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오해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에 잘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을 했죠. 우리는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 회개가 되어져야 하고 또 예,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로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편으로의 회개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편에 있어서 마치 모압처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또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포로는 누가 됩니까? 전쟁할 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내가 저 상대방 적을 넘어뜨려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 법인데 전쟁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이제 우리 편도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총알도 없고 이제 수류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수백 명이 몰려오고 있다면 죽는 것은 뭐 시간 문제겠죠. 나는 뭐 저항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더 이상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택할 수 있는 것은 항복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두 손을 들면서 항복이다.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전투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예, 사망이 왔을 때에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죠. 굴복을 하는 거죠. 항복이 이제 내가 싸워서 어쨌든 이겨보려고 하다가 아, 더 이상 내가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왔을 때에는 이제 죽음이 왔을 때는 마음이 꺾여지고 굴복당하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지는 거죠. 무조건 항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 항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기려고 했고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랫동안 이겨먹고 살아온 거죠. 예, 내 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예,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야곱이 7년 흉년 때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시켜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죠. 그 사가지고 온 양식을 계속 먹다가 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예, 또 다시 보내죠. 다시 가서 사가지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양식이 다 떨어지면 또 가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방법으로는 그 엄청난 그 7년 흉년을, 7년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쓰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요셉은 모든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짐을 다 싸서 애굽으로 요셉 편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요셉 편으로 건너오는 거죠. 그래야만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기에 어쨌든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이사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에 요셉의 방법대로 야곱과 모든 그 가족들은 짐을 싸서 애굽 편으로 온전히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서 뭔가 동냥하는 식으로 뭔가 얻어서 자기 편으로 오고 또 부족하면 가서 얻어서 오고 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모든 짐을 싸서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 편으로 또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이사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는 부분 속죄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을 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에 가서 속죄의 죄사를 드리며 죄를 속함을 받는 그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레위기 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죄의 대가는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죄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회개 기도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해 성사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평민이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죄를 씻는지 그 절차가 레위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의 흠물이 있었다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줄 깨닫지 못한다면 속죄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겠죠. 흠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깨우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웠습니다. 내가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회개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흠이 없는 암염소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그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대속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대속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부정한 짐승도 안 되죠. 정한 짐승 중에 흠이 없는 암염소나 또 어린 양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할 대신 심판을 받을 대속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속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쩔뚝 그린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뭐 감기 걸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흠이 없어야만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이제 예물로 삼습니다. 제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죄인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증가한다. 죄를 넘긴다. 죄를 덮어 씌우다. 뭐 죄를 책임지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민의 그 죄를 속죄 제물의 머리에 넘기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예,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제물의 그 머리로 넘어가는 거죠. 제물에게로 죄를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이 평민의 죄가 속죄 제물에게 넘어갔으니까, 예, 이제 누구의 죄가 있느냐? 제물에게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평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면, 왜? 이 평민의 죄는 이미 이 제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단 밑에 쏟고, 예, 두 군데죠. 단 뿔에 바르고 또 땅에 쏟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가 제단 뿔에도 발리어지고 단 밑에도 쏟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17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간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새겨 적거늘. 이 유다의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또 담뿔에 기록이 되고 두 군데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은 그 모든 죄는 실제로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 성소 번제단 그 제단 뿔에 인간들의 모든 죄가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제단 뿔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죄를 진 인간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그럼 이 두 군데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이 되려면은 하늘나라 원상부인 제단 뿔에 예, 기록된 그 죄의 기록이 치워져야 하고 그리고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치워지고 그럼 이게 이제 온전한 죄사함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군데로 치우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제단 뿔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아, 나 죄 없어. 죄 없어. 아무리 자기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하늘나라 원상부인 제단 뿔의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늘나라 제단 뿔에 기록된 그 죄를 보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두 군데 기록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치워져야만 죄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레위기 4장에 그래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단 밑에 흙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흙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단 뿔에도 피가 발리고 인간의 마음에도 피가 발리고 그래야 이제 온전한 제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27절에 이 평민의 죄가 있었는데 이 속죄 제사의 과정과 그 절차를 통해서 31절에 사함을 받게 되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하게 한 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제물은 제단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훌훌 불을 태우죠. 그러면 그 평민은 그 제물이 불타는 걸 보면서 아, 내 죄 때문에 저 속죄 제물이 심판을 받는구나. 저 심판을 받았네.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았고 내 죄는 끝이 났네 하고 이제 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4장에 있는 평민의 속죄 제사는 이 죄를 씻어주는 유효 기간이 또 그 범위가 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속죄 제사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치언제 과거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죄를 범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지냈던 그 속죄 제사는 어제 것을 해결했지만은 또 오늘 죄를 짓게 되면 예,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또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또 그 죄도 씻음 받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개인의 속죄 제사는 죄를 치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목장을 몇 개 차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치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뭐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그 성막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 뿔 밑에 땅에 처음에 한두 번쯤이야 피를 흘리면 땅에 다 빨아들이지만은 10명, 20명, 30명, 30명, 50명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속죄자를 드리게 되면 땅에 피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 피에 비린내가 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민의 속죄제사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들은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정한 거죠. 이때는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대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제사는 죄를 씻어주는 범위가 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씻어주고 그 죄의 그 유효 기간 1년치입니다. 아주 좋죠. 예, 이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1년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이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고 또 그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이 과정과 이 절차를 통해서 70일을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드리면 되죠. 예, 이 유효기간은 뭐 2년,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1년이니까 이 속죄제사는 매년 드리는 속죄제사죠. 그런데 이 평민의 속죄제사나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제사나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제사를 깨우쳐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라고 히브리 10장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매년 드리는 대속죄 제사로는 그때 대속죄 제사 드릴 때에 황소와 이 염소의 피가 필요한데 이 황소나 염소의 피는 죄를 능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단지 고 1년치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평민의 속죄제사나 또 대속죄제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이고 이것은 그림자와 모형이지 참형상은 아닙니다. 단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참형상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참다운 제사, 참다운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드리는 평민의 속죄제사나 또 대속죄제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온전히 죄를 해결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뭐 어린 양이나 또 황소나 염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린 양들은 뭐 평민의 죄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제물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세상의 속죄 제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의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참 형상, 참 장막,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그 제단,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한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폐하여 버리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제 참 제사, 진짜 제사,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영원한 제사, 그 제사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첫 것, 첫 번째 그 제사로는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늘나라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둘째 것, 세우기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예,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예, 앉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서 있는 겁니다. 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구약시대 드렸던 그 제사는 죄를 언제든지 없게 하지 못하지만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은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다오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으면 요한은 이제 허락해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이런 모든 의의 반대말은 모든 죄죠. 모든 불의, 모든 죄. 요한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요한이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율법으로 말하면 드린 그 제사장, 그 아들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이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각자 이제 흩어졌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28절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례 요한은 아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이제 고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요한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 죄 속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도,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모든 죄도 이제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도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죄 때문에 아주 고민도 하고,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뭐 천국의 문고리도 못 잡을 거야,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신 거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 죄를 끝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것을 끝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이루셨으면, 다 끝냈다면 나의 죄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감당하셨고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 죄를 다 해결했다.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끝이 났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섯 글자죠. 예, 여러분 손가락 보시면 다 이루었다. 외우기도 아주 좋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뭘 이루었습니까? 세상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책임질 일이 없고 내가 내 죄에 대하여 고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 장사 지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나라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구약 시대 속죄 제사는 모세가 손으로 진 그 모형 승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승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승막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나라 장막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제단뿔 앞에 선 거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제단뿔에 가서 제단뿔의 피를 도말했습니다. 다 발랐죠. 예수님의 피를 바르기 전에는 하늘나라 제단뿔에 우리 인간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뿔을 보실 때에 우리의 죄의 기록을 보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당신의 그 피를 들고 이 땅의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막에 들어가셔서 하늘나라 제단뿔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의 기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정확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제단뿔의 피를 다 발랐는데 이제는 죄의 기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천사들이 그 애굽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고 또 생축에 먼저 난 것들 다 죽이고 심판할 때에 그 문 입구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니는 천사들이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졌으면 그 집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심판이 넘어가죠. 넘을 유, 넘을 월. 예, 심판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 제단 뿔에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재앙이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심판도 더 이상 끝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히브리 10장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의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하늘나라 제단 뿔에 딱 발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그 증거로 피도 다 발려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죄와 불법 이게 더하면 모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원죄만 가져갔고 또 우리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죄는 우리의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예 살 동안 짓는 모든 그 범죄들 또 그 모든 그 허물들 예 그 모든 그 불법들 예 그걸 다 더하면 모든 죄가 되는 거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쉽게 말하면 모든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죄가 있는데도 기억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시면 어린아이 부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다신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옮기셨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다신 기억지 않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 죄를 기억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나라 성막에 제단 뿔에 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늘나라 원장부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해결이 되고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이제 죄의 기록이 없고 하나님 다시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그 어디를 가도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그렇다면 나 이제는 없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내 죄가 없네 이러면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문제는 뭐냐? 인간들 마음속에는 아 그럼 나는 죄가 있어. 난 죄를 많이 지었거든. 그래서 난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거야.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고 자기 지은 죄를 바라보는 게 죄가 있죠. 나를 바라보면 죄가 당연히 있죠. 왜? 우린 죄를 지었으니까. 또 아담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를 바라보는데도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예, 죄를 지은 나도 있지만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제단뿔에 죄를 다 이렇게 지우고 도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었죠. 내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늘의 제단의 피를 바르고 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죄가 해결되었죠? 예, 명백하게 쓴 게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아 그러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내 죄가 없네. 하나님 다 하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네. 아 내 죄가 끝이 났구나.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속했네.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게 영원한 속죄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죄가 있잖아. 너 허물이 많잖아. 앞으로 죄를 지을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맞아. 나 죄를 지었어. 앞으로 죄를 지을 거야. 그 마귀에게 죄 속아서 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그 송사를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아 마귀야, 내가 죄를 지었지 맞지?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거야 당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었고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끝이 났어. 난 죄가 해결되었단 말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함의 세계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복의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뿔에 두 군데 기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단뿔에도 피를 칠하고 그 땅 밑에 쏟는 것처럼 이미 이제 하늘나라 제단뿔에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도 예,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내 마음에 그 피가 발려지는 거죠. 내 마음에 죄를 없애는 것은 무엇을 없애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은 이제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이 실버 복음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복된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